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수요일 부유의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동남아시아 순방에 나선 웬디 장관이 1일 캄보디아를 방문해 영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인권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심원 부장관이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손센 총리 등 고위 당국자와 회동하며 캄보디아 국민에 대한 미국의 공약과 지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셔먼 부장관이 캄보디아 남서부 레암 핵과 중국군 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미국이 건설한 시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중국군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시설을 지난달 완공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의 지원으로 건설된 건물 두 개의 동이 데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캄보디아 내 중국군 기지가 캄보디아의 주권을 훼손하고 미국과 캄보디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지도부가 캄보디아 국민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독립적이고 균형 있는 대외 정책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이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호가 양국 관계의 필수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의 국내외 인권 공약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셔먼 부장관은 이날 캄보디아가 유엔 대북 제재 이행, 아동 보호, 평화 유지, 공중 보건과 교육 등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호주가 신종 코로나 에도 불구하고 호주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AFP 통신 등은 미국과 호주의 합동 군사 훈련인 탈리스번 세이버가 다음 달 열린다고 호주 군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 훈련은 2년에 한 번씩 열리며 한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도 참여합니다. 있는 외국 병력의 수가 제한됨에 따라 훈련 규모는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서부 지역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20개 부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31일 서부 국경 지역에서 미군의 전략폭격기 비행과 나토 군함 배치, 나토군의 군사훈련 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미국과 나토의 행위는 국제안보에 관련 대응 조치를 강화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 서부군관국의 새로운 무기를 발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최대 정유업체인 브라질의 JBS사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호주와 북미 지역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JBS의 미국 자회사인 JBS USA는 이를 성명해서 이번 공격으로 호주에서의 공격이었습니다. JBS USA는 조직적인 사이버 공격 대상이 돼 북미와 호주 IT 시스템을 지원하는 일부 서버가 영향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이버 공격은 지난달 30일 감지됐다고 또 문제 해결에 시간이 걸릴 것이며 고객과 공급업체와의 특정 거래가 지연될 수 있다고 미국과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동맹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부 신임 사령관은 시대 일본 총리를 만나 10분간 면담했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미일 동맹이 오늘날 평화와 안보의 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군용기 16대가 31일 말레이시아 영공을 침범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를 자국 공군 보르네오섬 북 60해리 근처까지 출동해 육안으로 중국 군용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군용기가 현지 항공 관제사와 접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안보와 항공안전에 대해 중대한 위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에서 기후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흔히 K9이라고 부르는 조기 은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찰견은 사람보다 뛰어난 후각을 이용해 마약과 시신을 추적하는 등 수사에 큰 도움을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서 경찰견들의 활동이 크게 제한받게 된 겁니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7월 1일부터 성인 1인당 약 28g의 마리화나가 되는데요. 앞서 지난 3월 경찰이 마리화나 냄새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을 검문하거나 검색할 수 없게 하는 새 주법이 발효되면서 조기 은퇴 준비가 이미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버지니아주 경찰청 소속의 마약탐지견 13마리가 은퇴하고 그 외에 지역 경찰관과 보안관씩 은퇴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경찰서들은 대신 불법 마약류만 탐지하도록 훈련된 특수견을 새로 도입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경찰견을 최대 15,000달러에 달하다 보니 아예 K9 부대를 해체하는 경찰서들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워싱턴 DC와 15개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미국 최초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콜로라도 주에서는 지난 2017년 마약 탐지견의 신호에 따른 경찰 수색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고요. 2016년에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마약 탐지견을 일반 순찰 은퇴시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합니다. 마약 탐지견들의 서열 자리가 좁아지자 일부 경찰관들은 현장을 함께 누비던 탐지견을 반려견으로 입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김현숙이고요. 이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에서 알아볼 군이 운용하는 무기체계인 아이온돔입니다. 그리고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평안북도와 함경도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 됩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살펴보죠. 먼저 평양입니다. 아침 최저기온 16도, 낮 최고기온 27도 예상되고요. 신의주는 16도에서 20도, 개성은 15도에서 20도. 자, 원산 최저 15도에서 최고 22도 기록하겠고요. 함흥은 14도에서 22도, 청진은 11도에서 16도. 자, 해상 기온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해북부 앞바다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도 구름 많고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앞바다 역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확인 가시죠. 마이클 잭슨의 가족으로 구성된 잭슨 5의 노래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하세요. 내가 그곳에 있을게요 라고 노래하는 I'll be there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석 달 넘게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14년 만에 외화 예금 지급 준비율을 인상했습니다. 최근 콜롬비아 칼리에서 진행된 반정부 시위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나온 사건을 조사하라고 유엔이 촉구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이란의 중요한 핵시설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IAEA가 1일 회원국에 이란에 관한 분기별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IAEA는 이 보고서에서 3일부터 이란의 주요 핵시설에 대한 자료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란이 IAEA의 사찰을 받기로 약속했던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애초에 이란은 지난 2월에 이란 핵합의 당사국들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국도 IAEA의 핵사찰을 중단한다고 전격 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이란을 방문해서 3개월 시한부 연장을 끌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찰 범위 그리고 권한은 대폭 축소됐습니다.
예, 어떻게?
네, 조사단이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IAEA가 이란 핵시설에 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요. 이란은 이 감시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IAEA에 제출한다는 방식인데요. 이란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면 이 영상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를 지우겠다.
자, 그렇다면 좀 사찰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당시 IAEA와 이란도 사찰 활동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시사하고 있다고 AP통신은 평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IAEA는 감시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IAEA는 또 보고서에서 이란 당국의 해명을 요구했던 일부 미신고 핵물질에 대한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분기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이란의 우라늄 비축량 등 핵 현황을 담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란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활동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전반적인 추정치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IAEA는 현재 이란의 우라늄 비축량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네, 5월 22일 기준으로요. 3241 기준하고 있는 걸로 추정했습니다. IAEA가 이 보고서에서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이렇게 추정치를 내놓은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자, 그럼 이 정도 되는 이 수치가 지난 분기보다 늘어난 건가요?
네. 지난 분기보다는 최대 273kg 더 늘어난 양입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거의 525kg이 늘었었습니다.
자, 이란의 농축 우라늄 농도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난달부터 60% 농도까지 높였습니다. 높여서 20%까지 높였는데요. 지난달 중순에는 이를 60%까지 올리겠다고 전격 선언했고요. 생산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란이 60% 농도 농축 우라늄을 어느 정도나 생산했을지는 파악이 됐습니까?
네, IAEA는 보고서에서 이란의 중량 가운데에서 60% 농축 우라늄은 약 2.4kg, 20% 농축 우라늄은 62.8kg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뭐 둘 다 이란 핵 합의에서 약속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6개국과 이란이 지난 2015년에 체결한 이란 핵 합의에 3.67% 농도 농축 우라늄만 생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란은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핵 합의에서 전격 탈퇴한 후에 단계별로 이행 범위를 축소해 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재로 지난달부터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과 이란 둘 다 힘들고 복잡하긴 하지만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물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IAEA의 핵사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개월짜리 사찰 합의가 마감되면서 이란은 IAEA의 핵사찰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는데요.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또 이란으로 날아가 협상한 끝에 6월 24일까지 한 달 재연장을 끌어냈습니다. 이란과 주요 6개국들은 그 전에 핵합의 복원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중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중대한 경제 조처를 단행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중국이 14년 만에 외화 예금 준비율을 인상했습니다. 최근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외화 예금 준비율
네, 각국의 금융기관이 고객이 예치한 돈 가운데서 일부를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외화 예금 지급 준비율, 줄여서 지준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지준율을 높이게 되면 그만큼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비축해야 할 액수가 커지게 돼서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준율은 중요한 통화 정책의 수단이군요.
네, 맞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이 지급 준비율을 조정해서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고요. 금융 안정을 꾀할 수 있는데요. 중국 당국이 14년 만에 이 지급 준비율을 높였다는 건 시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예. 자, 중국이 이번에 얼마나 이 지준율을 높였습니까?
네, 현행 5%에서 7%로 2%포인트 높였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마지막으로 지준율을 조정한 건 2007년이었는데요. 당시에는 4%에서 5%로 올렸습니다.
네, 당시와 비교해서 이번에는 인상폭이...
그렇습니다. 최근 중국 위안화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지준율 인상 카드를 내놓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당초 예상보다도 더 큰 폭으로 인상하자 중국이 적극적으로 위안화 절상 억제에 나섰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위안화의 가치가
네, 달러 대비 위안화의 가치는 4월 이후에는 3% 이상 그리고 지난해 5월 이후와 비교하면 1년 동안 11%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중국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상 발표가 나온 후에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는데요. 1일 홍콩 여외 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의 환율은
네, 저 옆에 생각해서 이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좋은 게 아닌가 싶은데 뭐 그게 또 아닌가 보네요.
네,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화폐의 가치가 오르면 자국산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국제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또 부동산과 부축이고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입으로 시장이 혼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화폐 가치 상승의 장점은 뭔가요?
네,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일단 내수 시장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이 싸기 때문에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중국은 그동안 수출과 내수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른바 쌍순환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한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전문가들은 이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을 꼽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성장했으나 위안화는 강하고 달러는 약한 이런 상황은 수입 물가를 내려서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미국은 각국의 환율 변동을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죠.
네, 미국 정부는 각국의 정부가 자국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지 매년 평가해서 발표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9년에 중국이 환율을 조작해서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불공정한 교육을 하고 있다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바이든 행정부도 지난달에 각국 환율 정책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미국 재무부는 이 보고서에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시켜서 주요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이 콜롬비아에서 진행된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나온 사건을 언급했군요.
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성명을 콜롬비아 서부 칼리시에서 시위가 있던 중에 민간인 사망자가 나온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라고 콜롬비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칼리는 콜롬비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네, 칼리에서 사망자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네, 바첼레트 대표 측은 비번인 경관을 포함해서 시위대와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 또 지나가던 사람들을 겨냥해 총을 쏜 걸로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몇몇 민간인이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위대를 향해서 총을 쏘는 모습도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칼리에서 몇 명이나 목숨을 잃었나요?
바첼레트 대표 사무실은 지난 14명이 사망했다고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98명이 다쳤는데요. 이 가운데 54명은 총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바첼레트 대표는 성명에서 지역 관리들을 포함해서 인명피해가 나는데 관여한 걸로 알려진 사람들은 모두 즉각 효율적이고 독립적이며 공정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현지 경찰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무장한 민간인들의 행위를 경찰이 방조했다는 주장을 조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칼리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내 다른 지역에서도 이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칼리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지난 4월 28일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반대하는 것으로 시작됐는데요. 높은 실업률과 가난, 그리고 불평등에 항의하는 시위로 번졌습니다. 시위대는 이 칼리를 중심으로 중요한 통로 곳곳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교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네, 앞선 시위 과정에서도 이 폭력 사태로 사상자가 나온 걸로 알려졌죠.
네, 콜롬비아 정부 공식 59명이 사망하고요. 민간인과 공무원 2,3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금까지 최소한 63명이 숨졌다는 보고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콜롬비아 정부는 칼리 사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이반 두케 대통령이 칼리 치안 유지를 위해 배치했습니다. 또 두케 대통령은 주말에 직접 칼리로 가서 치안 대책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반정부 시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현재 정부와 시위대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협상이 타결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콜롬비아 정부는 시위대가 를 풀어야 합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인종폭력 사건으로 불리는 털사 인종 대학살 100주기를 맞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추모 성명을 냈습니다. 직접 대통령이 방문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육류 가공 업체인 JBS가 전산망 공격으로 일부 시설 가동을 멈췄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연방의사당 습격사건 조사위원회 설립에 찬반 여론이 갈리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인종대학살 100주기이군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31일을 1921년 털사 인종대학살 100주기 추모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아울러 공식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에 깊이 뿌리 내린 인종적 테러를 반성할 것을 미국민들에게 호소했는데요. 이어서 나라 인종차별을 뿌리 뽑는 일에 전념하자고 덧붙였습니다. 100주기 당일인 6월 1일 바이든 대통령이 털사 현지를 직접 방문합니다.
예, 자, 이 털사 인종 대학살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네, 지난 1921년 5월 31일부터 이튿날인 6월 1일까지 오클라마주 털사 시내에 흑인 수백 명을 백인들이 무참하게 살해했던 일입니다. 약 300명이 희생된 걸로 조사위원회 추정치에 나타났는데요. 흑인 주민들이 살던 주택들이 불에 타고 파손되면서 만여 명이 거주지를 잃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 일이 일어난 동기는 뭔가요?
네, 19살 흑인 남성이 열일 행했다는 소문이 퍼진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분노한 백인 주민들이 흑인 거주지에 몰려가서 총기와 흉기를 휘두르고 방화까지 했던 건데요. 이 그린우드라는 지역은 당시에 블랙 월스트리트라고 불릴 정도로 흑인 거주지 중에서는 부유한 축에 속했습니다. 미국의 금융 중심가인 를 본따서 지역 이 동네 이름을 붙였던 건데요. 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35개 블록에 달하는 이 블랙 월스트리트 지역의 대부분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300여 명이 숨지고 지역사회가 폐허로 변했다면 아주 대규모 폭력 사태였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사건인데요.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미국인들이 많습니다. 오클라호마주 현지 주민들조차도 이 사건이 일어난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상당수라고 CNN 방송이 전했는데요. 작년에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가 경찰에 목 누르기 제압을 당한 뒤 사망한 사건 이후 인종 점을 올려서 이 사건이 이번에 재조명되고 있다고 주요 매체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올해 백주기에 맞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성명, 어떤 내용인지 좀 들여다보죠.
네, 100년 전 폭력적인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그린우드에 번성하던 흑인 거주 지역을 하고 파괴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사건의 실체를 공식 인정한 건데요. 그 뒤로도 인종차별적인 법규와 정책 때문에 이 흑인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재건을 할수 없었다고 바이든 대통령 말했습니다. 흑인과 소수계 주민들이 가진 공포와 고통이 여전히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 수습과 피해자 지원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연방정부는 흑인 사회로부터 부와 기회를 박탈하는 데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 수습 과정에 정부의 책임이 있어 대통령으로서 생존자들과 희생자들의 후손에게 우리가 이 사건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3명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107살인 비올라 플래처 씨와 100살인 휴스 벤 앨리스 씨 남매, 그리고 106살 빌드 랜들 씨입니다.
네, 저 바이든 대통령이 백주기 당일인 1일 털사를 방문하는데 어떤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까?
네, 사건 현장에 있는 그린우드 문화센터를 바이든 대통령이 둘러볼 예정입니다. 이 지역의 흑인 역사 박물관과 교육관 역할을 겸하는 시설이 바로 이 그린우드 문화센터인데요. 생존자들을 면담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생존자 3명은 작년에 털사 시 당국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낸 상태인데요. 이들의 경험담을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듣는 겁니다. 이어서 이날 1일 오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도 할 계획입니다.
네, 연설에는 어떤 내용이 담깁니까?
네, 흑인과 실질적인 지원책을 발표합니다. 먼저 연방정부 조달 사업에서 소규모 사업체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계약을 50% 확대하는 계획을 내놓는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향후 5년 동안 1,000억 달러가 넘게 늘어나는 거라고 백악관 측이 설명했습니다. 또 흑인뿐 아니라 제도의 혜택을 두루 볼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소수기 대상 조달 계약 확대. 또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네,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자금 100억 달러 투입 계획을 내놓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대규모 사회기관시설 인프라 투자 계획의 일환인데요. 그중에서 그린우드를 지원하는 돈이 이 10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예. 자, 이 100억 달러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죠?
네, 낙후된 지역에 가보면 이 비어있는 사무실이나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부 자금으로 매입해서 현지 사업자들한테 저비용으로 제공하는 건데요. 보건시설이나 문화공간, 또 직업훈련시설, 지역 장터 같은 공익목적 사업에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규모 공원과 공공정원도 조성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업체들과 지역 개발을 돕는 내용인데 이 소수인종 사회의 일반 주민들이 혜택을 볼 내용은 없습니까?
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방침을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할 예정인데요. 크게 두 갈래입니다. 먼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부 약화됐던 공평주거권리법, Fair Housing Act의 이 법의 시행령을 다시 강화하는 내용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주택 감정 과정에서 인종적 불미입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의 마샤 퍼지 장관이 직접 실무 책임을 맡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할 예정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이 세계 최대 육가공 회사가 전산망 공격을 당했다고요?
네, 세계 최대 육류 공급 업체 가운데 하나인 JBS식품의 주요 시설 가동을 멈췄습니다. 미국 내 법인인 JBS USA 측이 31일 성명을 냈는데요. 일요일이었던 30일 조직적 사이버 보안 공격의 표적이 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북미 지역과 호주 현지 시설의 전산망이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즉각적인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됐습니까?
네, 일단 전산망에 있던 고객사나 공급업체, 종업원들의 신상 자료 등이 위험에 처하거나 악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JBS 측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다른 문제가 남게 되는데요. 이 시설 운영 중단으로 인한 이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고객이나 공급업자와의 거래가 지연될 수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습니다.
예, 이 거래 지연 상황이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까?
네, 업체 측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아직 없는데요. 일단 미국 내에서 작업장 운영 중단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캐나다에서는 JBS 소속 최대 육류 처리 공장 중에 한 곳이 가동을 멈췄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는데요. 호주에서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현지의 이 40여 개 작업장 가운데서 여러 곳이 운영을 중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국에서는 육류 공급에 차질은 없다고 알려진 거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주요 매체들이 이번 일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는 송유관 업체가 이 전산 공격을 받아서 동부 해안 지역 일대에서 유류 공급에 차질을 빚은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중순에 벌어진 일인데요.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유소에서 기름이 동나는 일이 잇따랐는데요. 며칠 만에 송유관이 정상 가동되면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예. 자, 송유관 업체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육류 업체가 사이버의 공격을 받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 체계를 공격했던 사이버 범죄자들이 이번에는 식량 공급 안전 매체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이번 공격을 벌였는지는 밝혀졌습니까?
네, 아직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집단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피해 업체인 JBS 푸드 측은 당국의 이 사건 전말을 알렸고 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육류 공급 업체라는 이 JBS는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가요?
네, 미국과 캐나다, 호주를 포함해서 세계 15개 나라에서 이 육류 가공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시설에서 가공한 고기들을 피리서던 또 에버딘 블랙 같은 상표를 붙여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이 유통되는 나라가 100여 개국에 달한다고 업체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의사당 습격 사건 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이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고요?
네, 이 미국 의사당 습격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계획에 대해 미국민들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대학교 미국정치연구센터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이 최근 이 문제에 관해 설문을 진행했는데요. 이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찬성과 반대 의견이 확연하게
성향에 따라 의견이 어떻게 달랐는지 궁금하네요.
네, 민주당 등록 유권자의 70%는 위원회 설립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으로 등록한 유권자의 62%는 연방수사국 FBI와 법무부 차원의 조사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별도 위원회를 만드는 그리고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 유권자는 찬성과 반대가 절반씩 나뉘었습니다.
예. 자, 먼저 의사당 습격 사건이 어떤 일이었는지 좀 되짚어 보죠.
네, 지난 1월 6일 워싱턴 DC에 모인 시위대가 연방의사당 내부에 난입했던 사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시 의사당에서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작년 대선 결과를 공식 인증하는 일정을 수행하던 중이었는데요. 시위대가 의사당 내부에 난입한 뒤에 의원들이 전원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5명이 목숨을
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려고 지금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이후 구성된 위원회처럼 초당파적인 조직을 만들려는 건데요. 근거 법안이 지난달 19일 민주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국 헌정사상 초유의 관해 사실과 정황을 조사한다고 해당 법안에 규정했는데요.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 원인과 교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자, 위원회 설치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네, 상원에서 관련 법안을 가결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됩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상원 처리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실제로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비슷한 내용의 법안 통과를 저지했습니다. 미친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현재 수사 당국과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사건 조사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더라도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무부에서 진상 조사 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게 공화당 측의 시각이군요.
맞습니다. 이 공화당 측이 조사위원회 설립에 반대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만들 거라면 의사당 습격 사태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미국 사회 곳곳에서 벌어진 갖가지 정치적 폭력 사건들로 조사 대상을 넓히자고 공화당 쪽에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의사당 습격에만 집중하는 위원회 설립 법안을 고수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설문에서는 이런 양측 지지 유권자들의 찬반이 다르게 나타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인 질리언 데니 씨는 위원회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VOA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조사위원회를 굳이 설립하자면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이 BLM 운동 시위대를 함께 조사해야 한다. BLM 관련 시위는 작년 여름부터 대선 국면까지 미국 곳곳에서 고조됐었는데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이 BLM 시위대에 폭력성을 부각하면서 법 질서 확립을 강조했었습니다.
이 공화당 쪽에서는 의사당 습격 사건과 BML 같은 이 운동을 같은 성격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지자들의 상당수 시각이 그런데요. 의사당 습격 사건이 일어난 워싱턴 DC에서도 폭동이 있었고, BLM 시위에서도 폭동이 있었다고 데니 씨는 주장했습니다. 모든 폭동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게더 낫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양쪽 모두 이 시위 참가자 대다수는 평화적이었고 일부 과격한 집단이 전체를 망친 거라고 말했는데요. 오히려 이 BLM 시위 현장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고 데니 씨는 주장했습니다.
자, 이런 시각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두 사안을 같은 문제로 볼 수는 없다고 민주당 지지자 대다수가 이 BOA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사건은 정당한 대선 절차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목표를 수행한 반면에 BLM 운동은 흑인을 겨냥한 경찰력 과잉 집행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의사표시였다고 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설명하는데요. 이 BLM 관련 시위가 여러 차례 열렸지만 폭력 발생은 드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네, 미국 전역에서 열린 시위와 폭력 사건에 관한 통계가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등이 주도한 미국의 위기감시 자료인데요. 작년 한해 동안 미국 내에서 2,700건 넘는 장소에서 만 건 이상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시위들 중에서 90명이 됐는데요. 사망자가 최소한 25명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런 통계는 BLM 운동 관련 시위뿐 아니라 모든 집회와 행진을 합한 수치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크게 눈길을 끈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군이 운용하는 아이언돔 체계입니다. 아이언돔은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탄을 대부분 요격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아이언돔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보유한 아이언돔은 단거리 로켓이나 포탄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체제입니다. 아이언돔은 2007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해 2011년에 배치됐습니다. 아이언돔은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목표물을 추적하는 레이더. 레이더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고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지휘 통제 체계, 그리고 3개 이상 발사대로 구성되는 포대입니다. 1개 포대 제작 비용은 약 1억 달러입니다. 포대를 구성하는 발사대에는 각각 타미르 요격 미사일 20개가 탑재됩니다. 최고 시속이 마 2.2에 달하는 요격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2km에서 최대 40km에 달합니다. 타미르 요격 미사일 1개당 가격은 약 10만 아이언돔 1개 포대는 15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개발됐습니다. 지난 2006년 제2차 레바논 전쟁에서 이슬람 무장조직 헤즈볼라의 단거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상자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가자지구를 장악한 이슬람 무장조직 하마스도 자주 박격포와 로켓을 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외에 단거리 로켓 방어체계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언돔은 2010년에 최종 2011년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미국은 아이언돔 사업에 예산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스라엘과 관련 기술을 일부 공유하고 아이언돔 제작에 필요한 부품 일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이언돔은 단거리 로켓이나 포탄만 요격하고 더 먼 곳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 Arrow-2 같은 방어 체계로 요격합니다.
The Arrow-3 weapon system seen here in central Israel is designed to intercept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outside of the atmosphere.
실전 배치된 아이언돔은 지난 2011년과 2016년 사이 1,500개 이상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2012년 하마스와의 분쟁 시 아이언돔이 가자지구에서 날아온 로켓 가운데 85%를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2014년에 다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90%의 요격 성공률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아이언돔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1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고 일본에서는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거센 비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는 미국인들과 일본인 이민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임금으로 일하는 일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 뺏기고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 찾아서 캘리포니아를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당할 수만 없으니 루스벨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다행히 여기저기서 또 샌프란시스코 지역 학교 당국자들은 일본인 학생들이 백인 학생들과 한 교실에 앉아서 공부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곧 대책을 세워줄 거라고 믿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인들과 일본인 이민자들 사이에 긴장이 감돌고 있을 때 교육당국의 일본인 학생에 대한 제재 조치가 계속됐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런 조치에 반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학교 당국자들은 일본 학생들이 백인 학생들과 한 교실에서 공부하지 못하게 풀어야 합니다. 저의 요청을 받아주신다면 일본의 가난한 농민이나 노동자들이 미국으로 건너오는 걸 중단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하겠습니다.
일본은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법정 공식 협정인 신사협정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이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해군 함정들이 세계 일주를 하도록 파견했습니다.
흰색 대형 전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가는 미국의 강력한 힘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죠. 이 함대를 The Great White Fleet, 위대한 백색 군단이란 뜻으로 대백 함대라고 부르는데 대형 전함 16척에 군이 타고 세계 곳곳을 누비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멋진 일이에요.
대백함대는 14개월 동안 전함들은 남아메리카의 대서양 연안을 지나 남아메리카 끝을 돌아 태평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 하와이와 호주를 돌아 일본까지 항해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백함대는 일본에서 가장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대백함대의 항해는 아주 깊고 큰 인상을 남겼고요. 이번 항해를 통해 일본인들이 미국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실감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일본과의 전쟁을 미리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힘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벌일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할 생각입니다. 미국의 강대함을 보여주면 일본과의 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평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대백 함대를 파견한 것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기꺼이 해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끝내게 했고 그 뒤 다른 국제 분쟁도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새롭게 떠오른 쟁점은 모로코 통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1800년대 미국은 세계 무대에서 그렇게 큰 구실을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900년대가 시작되면서 미국은 국내에 머물던 관심을 국제사회로 넓혔고요. 세계를 무대로 미국의 역할을 확장시켰습니다.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1900년대 초 미국이 강대국의 면모를 갖추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끌어 나갔습니다.
1904년 프랑스와 영국은 북아프리카 나라들에 대해 이 협정은 영국이 이집트를 지배하고 프랑스는 모로코의 안보와 개혁을 책임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 협정에 반대했습니다. 독일은 프랑스가 독일과 모로코의 무역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동맹을 맺고 북아프리카에 대해서 협정을 체결한 것은 주변 다른 나라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개혁을 핑계로 무역을 제한하고 간섭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 독일과 모로코의 무역관계를 아예 차단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와 상관없이 어떤 나라든 모로코와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일은 모든 나라가 모로코와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방 무역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회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와 영국은 이를 그 통치자인 빌헬름 2세는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끝내도록 성공적으로 중재한 경험이 있으니까 모로코 문제도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독일의 중재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의 일부 의원은 유럽 나라들 사이의 분쟁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전통이라며 중재 요청을 수락한 루즈벨트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유럽에서 일어난 분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평화를 위해 전통을 깨습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구어적 표현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함께 보면서 표현 배워볼게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집을 비울 때 자신을 돌봐줬던 샬롯 누나를 남몰래 짝사랑했던 프레드. 20년이 지난 지금 샬롯은 능력을 인정받는 나라의 국무장관이 되었고 프레드는 한때 실력 있는 기자로 인정받았지만 현재 백수인 상태입니다. 한때 자신과 편하게 놀아준 샬게 그녀는 한없이 어렵기만 한데요. 이 장면의 대화 함께 들어보시면서 오늘의 표현 You're a little too much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can't shake this feeling that we know each other.
We do.
We do?
Picture me, I guess, maybe like 20 years younger, but like this.
Florsky?
Yeah.
What are you doing these days?
I'm a journalist.
You're a great... Sometimes you're a little too much.
You're a great writer, but sometimes you're a little too much. 오늘의 표현입니다. You're too much. 너는 좀 과해? You're a little too much means you're a little too extreme or you're a lot too much 하면 상황에 따라 너는 좀 부담이 돼. 나는 가끔 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 혹은 너는 좀 엉뚱해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 국무장관 샬롯은 대선 후보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캠페인 연설문 작가로 프레드를 고용해 그에게 기회를 주지만 He's a little too much. 는 주위의 모든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데요. 오늘의 표현, You're too much, You're a little too much. 한 번 더 들어볼게요.
I can't shake this feeling that we know each other.
We do.
We do?
Picture me, I guess, maybe like 20 years younger, but like this.
Florsky?
Yeah!
What are you doing these days?
I'm a journalist.
Sometimes you're a little too much.
You're too much. You're a little too much.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